요즘 한국에는 친일파가 득세하는 이상한 뉴스가 들립니다. 친일파들은 공익관념이 없다고 합니다. 힘을 숭배하죠. 또 약자를 혐오하고 엘리트주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의 혼란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님의 말입니다. 우리는 신명기적 여호수아서 공부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은 힘으로 승리를 챙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 기생, 여인을 사용하세요.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가 잊었던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정체성을 소환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을 다 커버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미 신명기에서 후계자로 지목되었습니다.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거다. 2장에는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 정보를 수집했죠. 3장에는 곡식 거두는 시기가 유월절에서 맥주절 사이인데 그때 요단강을 건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4장에는 강바닥에서 주운 12지파 상징인 돌을 쌓아서 기념이 되어 오늘까지 전해진다고 했죠. 그것을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평지에 이제 왔습니다. 이 사건에 가나안 주민들이 벌벌 떱니다. 여리고 사람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때는 유대력으로 1월 11일입니다. 광야 출생 세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 이젠 할례를 행하니 그 산 이름을 할례산이라고 합니다. 1월 14일 유월절입니다. 그때 드디어 만나가 거쳤다 했어요. 여호수아가 만난 하늘의 군대 장관 앞에 또 신을 벗죠.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어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에게 말한, 모세와 함께 모세가 명령한, 모세가 준 땅, 모세에게 순종한, 이런 말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1장에만 모세라는 말이 10번 이상 언급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오경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하고 오늘 여호수아서 비교를 해보면 주제와 언어가 모두 닮았어요. 서로 교감합니다. 한쪽은 다른 쪽의 회고형 셋업이 돼가지고 밑그림 관계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병행 사건들이 무수해요. 여호수아가 한 일을 보면 모세를 생각나게 하고 메아리로 울리게 하는 것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서 따분한 표현입니다만은 이렇게 해보죠. 걸짓기 경쟁하듯 누가 잘하나, 모세 스승님이 있고 제자 여호수아를 서로 경쟁시켜 보는 것입니다. 한번 판정표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탐꾼 파송 스토리입니다. 모세가 12지파 대표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들이 보고서를 내었는데 실망이죠. 실망의 보고서 10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맞이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이것을 학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 정탐에는 12명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딱 2명만 보냅니다. 아주 신기하죠? 결과는 긍정적인 리포트입니다. 아,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예. 모세와 여호수아의 정탐꾼 파송 스토리를 비교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낫죠? 두 번째로 물을 갈라 건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 갈대바다를 마른 땅처럼 통과했습니다. 추격하는 애굽 병사들은 수장되었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추격하는 군대에 잡히면 죽습니다. 사선을 넘는 탈출 아닌가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히브리 종들, 그 사람들의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야말로 패닉이고 카오스였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 안 해줘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이 앞서 요단물을 건너게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도망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판정승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스토리, 할례입니다.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 책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죽이려 한 사건이 아주 구석에 있어요. 그의 아내 십보라의 신속한 대응으로 모세를 살립니다. 어떻게요? 급하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 남편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다급한 할례가 아닌 여유를 갖고 가진 할례 의식이어서 역시 이번에도 여호수아가 판정승한 듯합니다. 네 번째 스토리는 유월절 스토리입니다. 할례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5장 10절에서 12절. 이것도 출애굽 전날 밤처럼 메아리로 들리는 사건이죠. 죽음의 천사가 애굽 장자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가정들은 유월절 음식을 급하게 먹는 중이었습니다. 바로의 압박, 출애굽에서 많이 보았죠. 여호수아의 길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이것도 여호수아가 좀 낫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샌들, 신발을 벗는 스토리입니다. 호렙 혹은 시내산에서 가시덤불 화염 속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선 땅이 거룩하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셨죠. 여리고 함락 직전 여호수아가 한 인물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죠.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하늘 군대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신을 벗습니다. 이거는 뭐 모세나 여호수아가 무승부 같습니다. 여섯 번째 스토리는 전쟁에 승리하는 이야기인데 애굽을 격파하는 때에는 하나님의 열 재앙이 동원됩니다. 여리고성을 격파하는 데는 힘들 것도 없어요.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됩니다. 제7일에 나팔을 부으니까 성이 그냥 무너졌어요. 이 후속 전쟁 식은 죽먹기 같아요. 여호수아한테는. 그래서 이것도 여호수아가 판정승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떤 패턴입니까? 모세가 어렵게 했던 것을 여호수아는 손쉽게 하는 거예요. 완수를 하는 거예요. 뭐 사례가 또 있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모세가 수도관을 먼저 연결하는 수고는 했지만은 여호수아의 성공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24장에 보면은 2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듯이 여호수아도 이 모든 말씀을 히브리 말로 세페르 토랏 엘로힘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스승이 할 수 있으면 제자가 더 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스토리를 경쟁시키며 대비시키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1장에서 5장 한 단원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비전을 가졌더라.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는 그의 스승 모세를 롤 모델로 삼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모세 둘 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서 새 지경으로 들어갔죠. 둘 다 그전에 스파이를 보내 정탐을 했죠. 둘 다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거룩한 땅이니까 샌들을 벗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했습니다. 빠진 게 또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할 말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여호수아서에서 무수히 나와요.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은 모세의 형용사예요. 근데 여호수아한테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책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통로로서 모세가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제2의 모세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그 역할은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의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키워드가 계속입니다. 가나안 정복 끝나지 않았습니다. 엑소더스 스토리의 연장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연속극 The Glory 16회 방영분 중 앞에 8주 방영이 있고 후반부 8주 방영이 있었죠. 끝나지 않은 전반부 더 글로리는 후반부가 스토리를 완성시킵니다. 엑소더스 스토리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맹세한 약속 계속 수행하랍니다. 이에 응답하듯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 사이 중개자, 중재자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적 권위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 요단을 건너지 않고 강 동쪽에 자리 잡을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다. 니들도 전쟁에 참여하라. 모두가 모세를 언급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수아여 모세 스토리를 완성하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세의 리더십 아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자손 여호수아 리더십 아래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훈계와 경고는 반복이 됩니다. 반복은 우리가 눈여겨봐야죠.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1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2.0이에요. 차이점이라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 숨거나 긴장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는 또 다른 40년 광야 생활을 원하지 않아. 이런 말이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리라. 아시는 대로 이 둘의 관계는 이미 설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연상시키는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르나 주시지 말라. 내가 형통하리라. 신명기에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 아닙니까? 계속과 함께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스토리를 완성시키는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자,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것하고 기생 라합의 그 스토리를 정체성 문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월절. 모세는 출애굽에서 유월절 지키는 데 단호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할 때 지켜야 할 절기 말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있지만은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여기에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적어도 요시아 왕까지는 그랬습니다. BC 700년경에 요시아가 왕위에 즉위하는데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이 없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6장에도 잠시 나오는데 그저 칠칠절과 초막절 소개할 때만 나올 뿐입니다. 우리 다윗 왕도 유월절 지켰다는 말이 없어요. 어머니예요. 왜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을까? 사사시대부터 요시아 왕까지 BC 1300년부터 700년 사이니까 600년 동안 유월절이 없었어요. 궁금합니다. 이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뭡니까? 유월절을 지켰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족 단위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본래 유월절은 출애굽기에 가족 단위로 지키는 거예요. 국가적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자고 한 것은 요시아 왕의 뜻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뜻에 따르면 신명기 16장은 유월절은 성전 중심으로 지킬 국가적 처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처럼 집에서 무교복 먹고 뭐 쓴나물 먹고 하는 거 있죠. 어린 양 잡는 그런 풍습이 아니에요. 뭡니까? 요시아 왕 이전에 유월절을 못 지켰다는 말은 국가적 공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라합 이야기입니다. 정탐꾼들은 왜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여호수아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런 말이 있는데 여호수아 자신이 정탐꾼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자기가 정탐꾼을 파송하는 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첫 유숙지가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이 사람이 단순 주모 역할을 하는 것인지 기생 영업을 하는 사람인지 그 디테일이 없어요. 그럼 정탐들이 도대체 거기서 뭘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편 이튿날 여리고 왕 앞에 한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첩자가 우리 여리고 성에 잠입했다는 보고서죠. 적극 올라간 것이죠. 소문과 정보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하루 만이니까. 추측해봅니다. 라합의 집, 모르는 여리고 남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의 눈에 띄는 영업 장소가 라합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두 사람이 그 집을 택해서 투숙한다? 당장 잡혀 죽으려고요? 어쨌든 이때 라합이 정탐꾼들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숨겨서 구해주죠. 왕은 이미 스파이 수색 명령을 내렸겠죠. 여리고 성은 소문이 당시에 흉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도 40년 전에 마른 땅처럼 건너더니만 이번에는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너더라는 소문.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쌓인 여리고였겠습니까? 당연히 라합도 겁먹었을 겁니다. 하여 자기가 스파이 숨겨준 대가로 전쟁이 나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행위가 신약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모델로 라합이 소개가 되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선행의 모델로 소개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라합을 기생이 아니라 뭐 호텔 주인, 뭐 주막의 여주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선한 행위니까 그렇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뭐 몸을 팔고 기생일 수가 있겠냐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결정적 역할을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로서 수행한다는 그 발상,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탐꾼들처럼 멍청하게 처신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과 대조가 되죠. 어찌됐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국적을 바꿀 상황입니다. 뭐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라합은 기급을 했을 것이고 여호와라는 그 신이 자기 집에 폭탄 같은 무엇을 놓고 갔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죠. 할 수 없습니다. 스파이와 딜을 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야만 라합은 그리고 라합 가족은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놨죠. 오 여호와께서는 진정 하늘과 땅의 신이십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로 귀화하고 유대교로 개종까지 하나? 그 당시에 다신 혹은 범신을 섬기는 고대 사회에서 신을 하나 추구하는 것? 문제 없습니다. 복받는데 보탬이 될 거라고 믿으니까요. 라합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변화가 아닌 여호와 신 앞에 죽기 싫어서 스파이를 숨겼으리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가 유대교에서는 라합을 아주 우호적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좀 딴지 거는 것인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토리의 문맥과 상황을 벗어나서 해석할 권리는 우리 기독교에도 유대교에도 없습니다. 초대 교회 교부 혹은 랍비들 사이에 성경 인물들의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상황, 애매모호한 험결을 덮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래야 흑백 모델, 선악 모델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기독교건 유대교건 과거에서 이런 류의 영웅적 도덕적 메시지를 믹스하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는 전통 쭉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여리고 함락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도구요 장치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 여인, 버림받은 자, 이방인과 같은 사람으로서 라합은 우리 앞에 이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인으로의 개종이라는 해석은 기독교식 헌신적인 신앙이라는 지극히 현대신학적 해석일 뿐이에요. 라합, 여리고, 고대의 상황, 고대의 스토리와는 거리가 멀죠. 만나가 거쳤습니다. 광야 40년, 이슬같이 내리는 하늘 양식을 먹었어야 했던 이스라엘, 방랑 생활의 끝이니까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신세대가 이제 땅을 분배받으면서 새로운 삶의 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관찰할 것이 있죠? 만나가 그치기 전에 신세대들이 할례와 유월절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도왔던 행위, 믿음의 행위일까요? 그렇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기생의 신분으로서, 여성으로서, 이방인으로서 라합은 주변인입니다. 가나안 사회 속에서 자아를 찾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역시 정체성 회복하는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업수히 여길 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역사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관심이 없고 힘을 숭배하는 이등시민 삼류 국민이 될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혐오하고 학교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덤덤하게 지나가고 그저 인류와 엘리트를 좋아하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민족이 될 뿐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은 힘으로 승리를 챙긴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 기생 라합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가 잊었던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정체성을 소환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지렁이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무지몽매한 정탐꾼 같았습니다. 라합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그 심벌로 통해 이스라엘의 신세대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이 여호수아를 저희들이 같이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